에스겔 9번 메시지. 높고 무서운 바퀴. 에스겔 1장에 있는 항목들은 훌륭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 있고 이에 이어서 구름, 불, 단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들이 네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 그리스도를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역을 위합니다. 생물들은 동역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장은 더 나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에 대해서, 또 숯불과 횃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 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높고 무서운 바퀴를 묘사합니다. 각 생물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바퀴는 너무 높아서 무섭습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높고 무서운 바퀴가 상징하는 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지만 평범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엌에서 침실이나 거실로 걸어가는 데에는 바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여행할 때에는 바퀴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도 바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특별한 움직임입니다. 에스겔 1장의 바퀴는 어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바퀴는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내 생물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표현을 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사람처럼 보이고 주님을 표현하는 내 생물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좌 위에 주님이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고 내 생물도 타오르는 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 생물이 주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그들은 표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들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어떠하시면 그들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표현하시는 모든 것을 그들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을 위할 뿐 아니라 주님의 움직이심도 위합니다. 주님은 그들로 인해 땅에서 움직이십니다. 교회가 합당하며 주님을 표현하고 합당한 동역과 더불어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이 있다면 주님의 움직이심이 그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합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주님의 움직이심이 없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수의 증가가 없고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성장이 없다면 그 교회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증가나 확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교회 옆에 매우 큰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나타남. 어떤 지방교회가 곁에 그러한 바퀴를 갖고 있다면 바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이 바퀴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의 실상은 주님의 움직이심이 없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을 보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움직임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 사람이 높고 무서운 큰 바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퀴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내 생물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퀴는 다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마다 그러한 높고 무서운 바퀴를 곁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믿는 이도 만일 합당하고 정상적이라면 바퀴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동역하고 숯불과 횃불을 가진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에스겔 1장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큰 바퀴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비범한 움직임. 네 생물은 움직일 때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송아지 발굽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이는 방법은 평범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는 바퀴로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매일 독수리의 날개와 송아지의 발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감내해낼 수 있으며 남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당신이 아무런 괴사가 없이 정직하고 곧고 솔직하며 성실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굽을 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양심은 당신에 의해 일깨워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에게 있는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인 비범한 움직임, 곧 바퀴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에게 있는 바퀴의 움직임 때문에 당신의 동료들 중 일부가 주님께 얻어진 바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몇 년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도 주님의 권익을 위한 어떤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주님의 움직이심이 없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바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움직이심이 전혀 없다면 당신이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뭔가 세상적이며 합당한 사람이 아니므로 주님의 움직이심이 당신에게 없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이 당신에게 있다면 분명히 당신 곁에는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옆에 높고 무서운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도시로 이주한다면 그 도시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나라로 이주한다면 그 나라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바퀴의 존재가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이 없다면 우리는 곁에 서 있는 바퀴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퀴를 가지려면 합당한 생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람의 불어옴, 그 영의 덮음, 그 영의 태움을 체험함으로써 많은 단세를 얻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내 얼굴과 우리가 신성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인 독수리 날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곧고 성실한 방식, 즉 다른 이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를 그들의 양심에 천거하는 방식으로 행하기 위해 송아지 발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높고 무서운 바퀴가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바퀴가 주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간주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울은 작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매우 큰 바퀴를 가져야 합니다. 높고 무서운 세 바퀴에 관한 세부 항목. 이제 더 전진하여 높고 무서운 바퀴에 관한 몇 가지 세부 항목을 살펴봅시다. 생물의 얼굴 곁에 있음. 바퀴들은 각 생물의 얼굴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이심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을 살아내고 표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을 살아낸다면 주님의 움직이심에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땅 위에 있음. 15절은 바퀴들이 땅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땅 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황옥의 모습을 지님. 16절 상반절은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황옥 같고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따르면 황옥은 주님이 움직이고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바퀴들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바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만일 바퀴가 어떤 장소로 움직인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당신에게 바퀴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며 사람들은 황옥, 즉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양이 같음. 16절 중반절은 넷이 한결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바퀴가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생김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이심이 각지 교회에서 같은 모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주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바퀴들의 모양이 같습니다. 만일 한 지방의 교회가 다른 지방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는 그들 자신의 지방적인 특색, 즉 무언가 전형적이고 지방적이거나 또는 특유하게 지방적인 것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네 바퀴가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에스겔 1장과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움직이는 바퀴의 모습과 다른 나라들에서 움직이는 바퀴의 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각처 각 나라에서 바퀴는 반드시 똑같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한 특정한 교회를 따라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방교회들은 서로를 따르는 상호적인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으로 행함.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바퀴들은 사면으로 행하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여 간의 한 움직임, 돌이킴이 없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무섭게 높음. 에스겔 1장 18절 상반절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작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바퀴는 너무 높아서 무서울 정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경이 겨우 몇 인치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바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도시에서 높은 바퀴, 즉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무섭고 높은 바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각 교회에 있는 바퀴는 아주 높아서 무서워야 합니다. 눈들이 가득함. 18절 하반절은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높고 무서운 바퀴가 눈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하면 바퀴들이 눈들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 움직임이 없고 곁에 바퀴가 없다면 그 교회는 눈 멀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움직임이 없으면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에게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교회가 높고 무서운 바퀴, 즉 높고 무서운 움직임을 갖고 있다면 그 움직임 속에는 많은 눈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통찰력과 장래를 내다보는 시력과 여러 가지 안목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만 알고 바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소경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주님께 진지하다면 당신은 눈들로 가득하게 되고 통찰력과 앞을 내다보는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현재와 장래와 세계 정세, 말씀, 교회, 물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그는 눈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관해 분명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교회들에도 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러한 교회들이 눈이 먼 이유는 그들에게 바퀴, 곧 주님의 움직이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빛비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움직일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의해 가려져 있고 매우 편협하여 바로 위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우물에서 뛰쳐나와 주님의 움직이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눈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움직임이 있다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가진 체험으로부터 이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나는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미국, 유럽을 모두 여행했었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더 많은 눈을 봤습니다. 1958년에 나는 30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으로 인해 나는 많은 눈을 받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퀴들이 눈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는 움직이면서 봅니다. 더 많이 달릴수록 더 많이 봅니다. 만약 바퀴가 움직임을 멈춘다면 보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땅히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진행함으로써 봅니다. 더 많이 진행할수록 더 많이 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으나 내일은 진행해서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움직임을 멈춘다면 보는 것이 멈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보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바퀴 속의 바퀴. 16절 하반절은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퀴들의 모양이 바퀴 속의 바퀴 같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바퀴에 대해 말할 때 바깥 부분은 태요, 중심은 축이며 그 사이에는 바퀴살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퀴에는 세 가지 주된 부분, 태, 축, 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장에는 축이나 살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퀴 속에 바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도 속에서 기도했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한 기도가 주어져서 그가 그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 사상, 의도, 기분 안에서 또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은 어떤 종류의 동기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 주신 기도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 속에 기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퀴 속의 바퀴입니다. 우리는 바퀴 속의 바퀴라는 문제를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합당하고 움직임이 있다면 교회의 그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이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속의 바퀴는 움직임을 위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속의 바퀴가 밖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참되다면 반드시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각 바퀴마다 그 바퀴를 돌리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멈추면 바퀴도 멈춥니다. 우리는 축이 큰 바퀴의 태 속에 있는 작은 바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바퀴가 회전하는 것은 작은 바퀴가 회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주 예수님은 축, 바퀴 속의 바퀴이시고 우리는 바퀴 태입니다.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퀴 속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 그분은 바퀴 속에 바퀴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들 가운데 다수의 성도가 교회 생활의 확산을 위해 다른 도시들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주에 관해 들었을 때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나는 이 이주가 주님의 움직이심, 곧 바퀴의 움직임이며 이 바퀴 속에 다른 바퀴가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주 속에는 바퀴 속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생물을 뒤따름. 에스겔 1장 19절은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생물들이 바퀴를 뒤따른다고 말하지 않고 바퀴들이 생물들을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들이 움직입니다.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춥니다. 생물들이 들어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올려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전에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많은 믿는 이들의 관념과 반대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할 부담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은 거의 2000년 동안 기다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뒤따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바퀴가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바퀴가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 복음의 움직임, 교회의 움직임은 모두 우리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과 보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움직인다면 바퀴들이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취하기 위해, 이 땅을 취하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고 진행합시다. 그 영께서 바퀴 안에 계심. 계속해서 20절은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퀴는 생물을 따르고 생물은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은 바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여 우리는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뒤따랐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만일 동역과 아울러 바퀴를 갖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르고 그 영은 바퀴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이며 이것이 주의 회복입니다.